에녹과 엘리야호에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아니고 올라갈 사람들이 또 있는데 누굴까요? 엘리야 일곱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무덤이 없는 사람들, 무덤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2장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엘리야 마지막 시간인데 엘리야는 성경에 등장하는 그 많은 선지자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이한 능력이 있는데 뭘까요? 네,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었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있는데 이게 모두 예수께만 있던 능력입니다. 더 특이한 것은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이라 그래서 성경에 죽어서 땅에 묻히지 않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에녹하고 엘리야. 자, 하나님은 왜 불공평하게 에녹과 엘리야에게 죽음을 맛보지 않는 특혜를 줄까요? 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두 증인이 누굴까요? 사람들은 에녹과 엘리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증인의 그 중대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려 올라가신 거라는 추측도 하는데 그렇다 말라기에 보면요 또 엘리야가 나중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도 합니다. 자, 엘리야와 예수의 생애가 매우 흡사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바로 그 온다는 엘리야였다라고도 하는데 변화산에서 예수 앞에 나타난 사람도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그리 시내가에서의 훈련, 또 사르밧 용광로 훈련, 갈멜산에서 그 거둔 위대한 승리, 영웅적인 자질과 경선을 겸비한 특별한 선지자인데 여러분 무엇이 그를 이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훈련입니다. 그리 시내가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운 장소이고 사르밧은 양식이 떨어진 여인과 아들에게 매일의 양식을 해결해 주고 또 여인의 죽은 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정도로 크게 성장을 한 까닭입니다. 갈멜산에서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하지만은 후에 로뎀나무 밑에서 자기의 그 있는 무력함과 절망과 싸움 등이 불굴의 의지를 지닌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터득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부정의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후천적인 훈련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덕성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정의 삶을 터득한 사람도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실천에 올린 사람은 더욱더 드뭅니다. 자기 부정이라는 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것인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에 담대하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 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성령이 하신 일은 참 많지만은 성령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자신 있게 대답해 보실 분 없어요? 성령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큰 일. 그렇죠. 예수를 증거하는 일. 왜 예수를 증거할까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예수께로 인도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께로 인도된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시작부터 죽고 사는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는 이유인데 사람의 일생 중에서 가장 큰 행사가 출생과 죽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나 혹은 무덤이 없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할까요? 자, 이 모든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한 가지 사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예수께서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일이 생겨도 안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이런 일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에 기초한 믿음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은 사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인 아닙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탄생은 물론이고요. 기독교가 존립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이 기독교의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이 믿음을 강조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무덤과 그 생을 마치는 모습은 이 당사자는 물론 후손에까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았다는 흔적도 남기지만은 또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무덤에 서 있는 비석에다 그 사람의 그 업적들을 써놓곤 하죠. 그리고 우리가 죽은 분들의 무덤을 때에 맞춰서 찾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생을 마치는 모습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믿기 어려운 장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네, 에녹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에녹은 안 죽었지만은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마치는 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땅에서 없어지는 거니까. 또 신명기 마지막 장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모압산, 느부산에 올라가는 모세는 들어갈 수 없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는데 신명기 34장 6절입니다. 네, 모압 땅에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무덤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 장사되다 원어로 he buried him입니다. 여기 he는 힘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옆에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영어 번역은 이 he의 그 주어를 대문자 h 하나님입니다. 대문자 h buried him. 하나님이 묻었으니까 그 사람이 묻은 것을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이 정말 그 이 땅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묻으셨을까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혹시 모세의 무덤이 없을 수 있다는 말씀 아닐까요?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는 죽지 않고 천국으로 갔다. 그것도 탈무드에 기록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모세는 분명히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다 이거죠. 자, 모세는 하나님이 묻으셨기에 무덤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 없고 혹은 무덤이 없을 수도 있고,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라 무덤이 없고, 예수님은 무덤은 있지만은 다시 살아났기에 그 무덤 비었다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자,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실들인데 세 가지 사실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제일 믿기가 어렵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응? 부활해서 무덤이 없다. 그게 제일 믿기 어렵습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게 난 믿기 어렵지 않을까? 자, 믿기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네, 그렇지. 자연 법칙을 위반했기 때문인데, 자연 법칙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운영해서 유지하시는 것인데, 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은 자연 법칙에 예를 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아주 쉽게 납득이 갑니다. 뭐 못 믿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과학이나 신학이나 그 어떤 논리적이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대로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믿음은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제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자연 법칙을 어기면서까지 예를 행하시고 또 그 역사를 성경의 기록으로 남기는 것일까요? 왜? 첫째, 이런 사건이 실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둘째, 하나님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단 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건데 사람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이 연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죽고 나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이거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예를 두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 택함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죽었다라는 동사와 잠잔다는 동사가 같은 동사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 죽으면 죽었다 그러질 않죠. 성경에는 잔다라고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 순교당하고 나서 잔다, 잔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뭐 소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우리 크리스천이 살게 될 곳은 하나님 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죽음에 담대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는 그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열왕기에는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역사가 기록으로 남아져 있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가실 때는 BC 기원전 850년경으로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8절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저는 이 장면이 참 멋있을 것 같아서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장면이 없어요. 엘리야가 겉옷으로 요단강 물을 쳐서 가르는 것이 그런 걸 미뤄왔을 때 여러분 엘리야가 늙어서 죽은 거 아니라는 얘기죠. 모세 역시 하나님이 데려갔을 때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쉬지 않았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네. 여러분 이 세 사람한테 특징이 있는데요. 뭘까요? 네, 세 사람 모두 늙어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꼭 늙어야만 죽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더 흥미로운 게 있는데 세 사람 모두 무덤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일찍 데려가신 사람은 무덤이 없거나 혹은 무덤이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인데 왜? 어차피 또 다른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덤 같은 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말씀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일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씀 아닐까 생각하는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크리스천은 죽음에 대해서 담대해야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조상의 무덤 갖고 집착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소용없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이 불편할까요? 왜 죽는다는 얘기가 들으면 그렇게 싫을까요? 죽기 싫다는 얘기 아닐까요? 크리스천의 삶은 천국에서 살 준비를 하는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 준비를 하는 거지 여기가 영화는 우리 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서의 크리스천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무르면서 천국 백성에 대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훈련이 언제 끝났는지 순전히 하나님한테 달려있는데 하나님한테 달려있을까요? 자기한테 달려있을까요? 나는 왜 일찍 데려가시나? 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일찍 데려가시나? 하는 질문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이유도 알 수 없고 시간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많은 것들을 남기기를 하고 자서전 쓰기도 하고 그런 이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엘리사와 제자들이 엘리야가 승천한 걸 보고 있는데 열왕기하 2장 3절이에요. 베들레헴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갈 줄 아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지금 제자들이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나와서 뭐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도 아니까 너희들 조용히 하고 있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를 데려가신다는 것,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늘 죽는다는 사실을 엘리야는 물론이고요.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도 알고 선지자들, 학생들 다 알고 있는데 그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데 이게 뭘까요? 저는 예수께서 승천할 것을 추비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몸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을까요? 열왕기하죠. 2장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네. 자,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이 들려 올리셨답니다. 요즘 토네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겁나게 와요. 중부지방에 보면은. 다 쓸려 들어갑니다. 이 토네이도는 사람 물론 집까지 하늘로 휘몰려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단 하늘로 올라간 것은 다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야가 하늘로 아주 올라간 것이 아니고 어디로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것 우리는 모른다. 이게 선지자 학교 학생들의 생각도 이래요. 네, 이게 안 믿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 역사라는 그 엘리야가 이제 들려 올라간다는 건 하나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그 사실을 믿는 학생들, 그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한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일단 하늘로 들러오셨다가 사람들이 못 보는 적당한 곳에서 떨어뜨린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영원히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열왕기하 2장 16절에서 17절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왜 용감한 사람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나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이건 성령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무리가 그를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자,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정말로 올라가 버릴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찾을 필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우리에게도 과연 엘리사에게 있는 이런 믿음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연 법칙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프리뷰로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 예수의 빈 무덤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것을 믿는 자들도 무덤에서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프리뷰, 예고편 같아요. 또 예수께서 부활하고 하늘에 올려진 사건은 그리고 그 엘리야의 승천 사건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사람들도 하늘로 끌어올림을 받는다는 쉬운 거죠 이거. 네. 휴거가 일어날 것에 대한 프리뷰가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이런 얘기들을 써놓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마라. 내가 다 예언한 얘기다. 내가 다 계획한 얘기다. 못 믿을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은 죽은 사람을 무덤에 그대로 묻는 관습이 거진 없어졌습니다. 이제 묻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보관을 하는데, 납골당도 무덤이에요. 좀 작아서 그렇지. 세월이 흐르면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이고, 또 우리 크리스천은 어차피 무덤에서 다시 일어날 것인데, 이 크리스천에게 특히 무덤의 의문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 바다나 강물에 뿌리는 방법도 있지만은 뭐 이것도 뭐 불법이니 합법이니 뭐 말이 많아요. 차라리 저는 수목장을 해서 나무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때때로 저희 무덤을 보고 가보고 싶은 사람은 그 나무 하나 잘 복원하고 있다가 그 나무에 찾아가는 것도 한 방법 같기도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다 없어질 거는 확실히 그것도 다 없어질 건 없어지지만.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는데, 에녹과 엘리야와에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아니고 올라갈 사람들이 또 있는데 누굴까요? 누가 올라갈래요 하늘로? 네, 상당히 드물 것, 드물진 않은데 숫자는 많은데 최소한도 우리한테 해당될 것 같진 않네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때까지 살아있어야 되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면은, 뭐 우리는 죽지 않고, 좀 고상하게 표현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직행할 것인데, 그게 과연 좋을까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죽음을 맛보셨는데, 예수님 제자가 자기 혼자만 죽기 싫다고 살아난다? 그것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문제가 있는데, 이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은 어떡할까요? 올라가다 떨어질. 네. 그 초대교회 신자들도 예수께서 곧 오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 몸무게는 자꾸 늘어나고, 소식은 없고, 나는 자꾸 늙어가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오시나 안 오시면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재림이 늦어지는 걸 보고 두려워한 데살로니가 그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아요? 난 그래도 하늘로 올라가면 좀 겁날 것 같아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네. 자,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께서 온다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니 뭐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그런 충고 같아요. 자, 크리스천이 죽고 무덤에서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든지, 다시 말해서 주님 재림하신 그날에 내가 살아있든지 무덤에 있든지 진토가 되어 흙으로 변화가 있든지 상관없다. 우리 크리스찬이 또 다른 삶을 살게 될 곳은 바로 계시록에서 적혀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새나라 새 땅인 것은 틀림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자연을 통치하는 분으로서 우리가 믿기 힘들어하는 어떤 기적이라도 모두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동안 여러 시간에 걸쳐서 엘리야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이유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순례자의 삶, 너무 이 땅의 삶에 이 땅에서 가지는 것에 너무 집착하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 인도로 우리가 죽고 사는 것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데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새생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